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메시지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예. 제가 홍수, 노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예. 지난번 말씀 제목은 노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들, 그러면서도 참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이면서도 또 창일했던 물이 아주 천천히 물러가고 지면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표류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기다림 이 필요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시간을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한 기록은 홍수가 끝나고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각각의 지역에 자리를 잡고 이제 번성해 나갑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바벨론 지역이 언급되고 그 바벨론 지역에 정착하고 번성했던 사람들이 세운 국가와 또그 문명이 아주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을 맺게 되죠. 그 이야기의 중요한 봉우리 하나가 우리가 지난 2주간 읽은 다니엘서입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다음 창세기 10장 6절 이하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깟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2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한장더 옆으로요. 11장입니다. 1절부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 오셨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지금 읽은 내용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뿌리, 그 영적 기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 자기들의 노력과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헛된 수고, 이것이 바벨론의 영적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명성을 떨쳐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게 바로 바벨론의 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아주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죠. 니므롯 당시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는 모든 헛된 것으로 끝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인간들의 이러한 슬로건 그리고 프로젝트,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다시 바벨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이러한 영적 특징은 인류 역사의 끝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영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속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주 전이죠. 1월 19일부터 23일 스위스의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이름이 다보스입니다. 그 다보스에서 2026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거 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매우 관심을 가져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럼에는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무역과 경제만을 위한 아이디어나 토론만 거기서 이야기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최근 기술 개발 실태와 향후 예측에 대한 발제 그리고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보여드렸죠. 누가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AI가 해줬어요. 좋아하는지 좋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보스 포럼 가운데 네다섯 개의 강연과 토론 이것을 그 영상으로 봤습니다. 한 40여 분씩 되는 영상들인데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의 강연 그리고 그와 래리 핑크라고 하는 어떤 그 파이낸스 그룹의 대표자입니다. 그 사람과 대담하는 그 영상도 있었습니다. 아주 매우 길었는데요. 같이 보았고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가 높은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유명한 강사 유발 하라리도 이번에 초청 강사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영국의 신경과학자 아이린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대담을 했는데 이 여성은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사람과 유발 하라리가 대담하는 내용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CEO인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의 강연과 또 대담도 봤습니다. 이런 그 강연 그리고 대담 이런 것들을 전부 보는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뭘까요? 생소하신 분도 조금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어려운 노동을 대신해주고 훨씬 능률이 높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은 8시간 일하면 또 휴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1시간 일하고 좀 쉬어야 되고 쉬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 단위로 매일 단위로 매주 단위로 휴식을 해야 되고 밤에는 일할 수 없고 근데 이 로봇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일할 수 있고 언제나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을 통해서 인류의 생산성을 높이고 전 세계적인 부유함을 획기적으로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인간들의 일자리가 전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다량의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사회가 불안정해질 것이다.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무척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AI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을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능력, 기억력, 계산 능력, 예측 능력을 능가하고 있는데요.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은 곧 모든 인간들의 지능을 다 합산한 것보다 더 높은 지능을 AI가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IQ가 도대체 얼마 되는 겁니까? 우리 김재철 형제님 IQ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IQ를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지능을 전부 더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지능을 AI가 갖게 된다고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나요? 그 지적 존재가 곧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처럼 실시간으로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위치, 우리 각 사람의 재산, 우리 각 사람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 카드에 남아있는 금액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경험을 했고 누구와 친구를 맺고 있고 어떤 사회 경험을 했는지 얘는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의 취미는 뭐고 이 사람의 특기는 뭔지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얘는 다 알고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신체 내부에 나노 로봇,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을 마시면 만약에 나노 로봇을 이 물 속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물 한 모금 마시면 몇 개의 나노 로봇이 제 몸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세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많은 숫자의 로봇이 제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노 로봇들이 제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제 건강 측정도 해주고 혈압, 뭐 당뇨, 뭐 다 측정해주고 좋죠? 근데 좋은 쪽으로만 기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나노 로봇을 신경망 AI에 연결해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얘가 읽어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욕구가 지금 무엇인지 걔가 캐치하는 겁니다. 이 사람 기분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우울한지 얘가 바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뭐 들키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투명하게 걔가 다 나를 파악하고 있는. 내가 누구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이 AI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나라에 뛰어난 박사들과 주술가들에게 그 왕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압박을 하죠. 주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AI는 합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사람의 의식을 촬영하거나 의식을 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왔습니다. AI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바로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의식을 읽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과 의식을 읽는 뇌과학과 신경과학이 결합된 기술, 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안면을 인식하는 기술, 그뿐만 아니라 생체 정보 이런 것들을 실제 국가의 공안을 위해서 이미 시험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공안,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어디 가 있었고 뭘 쇼핑했고 누구랑 만나고 있었고 거기서 뭐 했고 정부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겁주려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개인과 국가 그리고 정부는 엄청난 지능과 정보 처리 능력, 판단력 등을 AI에게 의지하며 개인이 고민해보고 선택하는 이 자유를 이제 손쉽게 AI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존재, 나를 위해 최상의 선택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있다는데 사람들이 왜 그 존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의지하죠. 난 맡길 거야, 저기에. 그렇게 우리의 자유를 인공지능에게 양도하게 된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개인도 국가도 AI가 선택해주고 결정해주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 순서가 찾아올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살아야 돼? 거주지를 결정해줍니다. 무엇을 먹어야 돼? 음식을 지정해줍니다. 느부갓네살처럼요. 친구도 정해주고, 누구와 결혼할지 배우자도 너 얘랑 결혼해야 돼? 그게 제일 좋아? 하고 정해줄 수 있습니다. 아기를 몇 명 낳아야 할까요? AI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결정해준 그대로 처음엔 권고 내지는 도움이겠죠. 그것이 점차 압박성을 가지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 이제 범죄자 혹은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 불행스럽고 불안한 내일에 대해서 이미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그 글을 썼잖아요. 1984년. 제가 이번 주에 그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숨 막혀요. 모든 것을 항상 나를 감시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고 걔가 시키는 대로 뭔가 하지 않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경찰들이 따라붙고요. 최근에 다보스 포럼 강연을 본 것과 함께 제가 존 레녹스라고 하는 영국 모임 형제님의 강연을 또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너무 빠진 것 같죠? 2025년 이 존 레녹스 형제님이 특강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특강을 했는데 제가 세네 편의 영상을 봤습니다. 이 존 레녹스라고 하는 분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까지 아마 거기서 하시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의 나이는 지금 82세입니다. 아주 할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강연은 우리의 신앙을 아주 효과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강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리처드 도킨스와 존 레녹스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논쟁이 영국 BBC에서 벌써 한 10년 돼가죠. 그 이후에 이분이 훨씬 더 표면적으로 드러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조만간 AI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할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가 매우 긴박한 시대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주 임박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 안으로 우리가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지금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긴장과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일상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이 가깝다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잠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자유를 이 백성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시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9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볼 것인데요. 다니엘은 사태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고 부끄럽게 자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생각이 났고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가 무엇을 결심했을까요? 9장 1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무엇을 결심했죠? 무엇을 결심했나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기도를 결심하게 된 때, 이때는 다리오가 즉위한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를 거슬러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 5장의 사건하고 맥이 닿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직후에 벨사살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요. 바로 그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하던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것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9장에서 다리오 왕 원년의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다니엘서 6장은 이 다니엘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시간적으로 그 앞뒤를 잘 맥락을 좀 봐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의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아,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항상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쟤를 어떻게 좀 올가 놓을까?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잡아 놓을 수 있는 법을 왕을 눈을 가려가면서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런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다니엘 본인이 지금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고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오늘날도 입법 투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얼마나 목소리를 높입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제약,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법치 국가니까요.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법이 자기에 불리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일이 될 텐데, 문제가 될 텐데. 그래도 그는 결심한 것,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을 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한 달을 보내오시면서, 아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혹시 하셨습니까? 어떤 중요한 결심을 마음에 해보셨습니까? 다니엘 같은 그 결심이 요구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제가 AI와 같은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우린 마음을 아주 굳세게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시대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불안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한 것에 앞서서 다니엘서 1장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 이것은 AI가 너 이렇게 해라고 정해준 게 아닙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마음 그 깊은 데서 시작돼서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시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런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8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럽히는 문제.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다니엘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그 내용을 이미 또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예, 하나님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적 원리, 이게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더럽혀지는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선 겁니다. 다니엘은 인생을 값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와서 한번 살고 한번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값지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다니엘은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불의 상태를 정리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정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나는 우선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음을, 뜻을 정했다는 말에는 어떤 위험한 상황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정하는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말에는 어떤 손해가 생겨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마음을 정했으니까 그저 편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는 나의 수입, 재산, 지위, 명예, 어떤 영향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믿음을 요구하는 건지.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건지. 경건한 사람들은 무게를 달아봅니다. 여러분도 뜻을 정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려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존 레녹스 형제님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자신이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지도교수가 다른 교수들을 한 방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존 레녹스를 그 방에 오게 했습니다. 레녹스, 이 방으로 좀 와. 교수들이 쫙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계속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지도 교수들로부터 학문적 진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압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학문에서 앞으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집어치워라. 그러나 이 존 레녹스는 오히려 학문과 신앙을 지켜야 하고 또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이 신앙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82세이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하게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는 분이 됐습니다. 그는 위협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자기 학문을 걸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메시지가 주님의 오심을 우리 마음에 더 확실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답게 삶을 살아가시는 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을 우리 모두 각자가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구원 문제를 다시 잘 확인해 보실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위험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죠? 예, 두려워할 만한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AI의 이 시대가 오히려 거듭나고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분명하고 밝히 드러내주는 이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아무 약속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유업도 없는 참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이방인인 참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생애가 참 값진 삶이 되도록 참 저희들의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길이 항상 순탄치만 않고 참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급속하게 변화되고 위험하고 압박이 거센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주님의 저희들 보호하시는 보호가 얼마나 더욱 필요한지 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참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주께서 저희들의 목자와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심을 계속해서 변치 아니하고 나타내 주시며 증명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주께서 지키시고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남김없이 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